안녕하십니까. 요즘 최근 뉴스에서 들려오는 미국 소식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뭐 미국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있었죠. 2008년 서프라임 때부터 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 요즘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적자 수치 뭐 그런 경제적인 수치보다도 실제적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려보자면 이 미국의 이 거대한 미국 땅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관통하는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자갈길들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주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 아스팔트 도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고 이 자갈로 대처하거나 또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황당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LA시 의회가 집집마다 키우는 이 수탉의 수를 한 마리로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어디 미국에 대한 얘기인지 뭐 어느 나라 난민촌 얘기인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 경기가 계속 침체되니까 실업률이 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육류를 소비하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에서 달걀과 닭고기를 얻기 위해서 집집마다 닭을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육류 소비가 안 되고 이 경기 불황이 계속되고 그래서 집마다 닭을 한 마리만 키우라는 이런 정말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를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 정부의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범죄자를 석방해주고 또 재정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이 주 4일제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게 다 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학년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고 와, 이 미국의 상황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선 촛불과 같은 상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뭐 한국에도 몇 번 왔다 갔었죠. 이 학교에서 종이책을 퇴출시키고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와, 겉으로 보기에는 야, 디지털화된 그런 시스템이 이제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이 교과서를 찍어낼 돈이 없어서 이런 정책을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현재 연방정부건 주정부건 이 재정위기로 모두 다 망하기 5초 전인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인들은 상당수가 실업자이고 미국은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죠.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그런 이기주의와 폭력적인 마음의 상태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이런 사회에서 신뢰가 깨지면 만인 대 만인,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이 그런 투쟁의 사회, 무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군대의 힘으로 시민들을 다스리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짐승의 표의 환란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만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보름 전에 일본에 다녀왔었는데요. 일본은 1, 2년 안에 국가적으로 파산할 것이다.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일본 경제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완벽하고 질 좋은 제품. 그리고 인간 중심의 경영 시스템. 한번 그 회사에 들어가면 거의 평생을 이직하지 않고 그 회사에서 지내게 됩니다. 회사는 하나의 또 하나의 가족처럼, 사장은 아버지처럼, 사원들은 자녀들처럼 그렇게 인간 중심의 경영 시스템으로 이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러한 이 회사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많은 국가의 연구 대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로 일본 엔화가 급격히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이 제품이 아무리 완전하고 좋아도 일본 제품이 너무 비싸게 되어버리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이어서 부동산 폭락까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장기 불황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뭐 재정을 늘리고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를 썼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국민에게 상품권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정책까지 썼어요. 뭐 이제 상품권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 야쿠자가 그걸 또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가짜 상품권이 나도록 그래가지고 그 정책이 실패로 뭐 끝나고 이제 일시적인 정책이었지만 그 정도로 이 일본의 이 경기 불황을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품권을 받았으면 그걸 좀 써야 될 텐데 일본 사람들이 또 얼마나 근검 전략 정신이 강한지 그 상품권마저 돈으로 바꿔서 또 저축을 한 것입니다. 저축만 하다 보니 돈이 시장에 돌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일본의 경기 불황이 20년을 끌고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잘 알다시피 아베 총리가 무슨 정책을 내세웠습니까?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부에서 엔화를 많이 찍어내서 경기 회복을 달성하겠다 그런 이제 의도가 있죠. 그리고 이 돈이 남아 돌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을 낮춰서 수출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 그런 효과도 또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엔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때 이제 잠깐 경기가 좋아졌죠. 그리고 일본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제 정책을 일컬어 아베노믹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베노믹스. 이게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결국 시장의 반응은 대실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무서운 속도로 상승했던 이 일본 증시가 여러분 지난 5월에 이제 엄청난 폭락을 한번 그 낙폭이 있었죠. 그날 하루 동안 엄청난 이 폭락으로 그날 하루 동안 5월에 있었던 그 낙폭이 지난 그 13년 동안의 일본 증시에서 가장 큰 폭락으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의 세계 경제 위기 때보다도 더 큰 낙폭이었고 또 이 2011년 3월에 그 쓰나미 대지진 때보다도 더 큰 낙폭을 그날 바로 지난 5월에 가져온 것입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일본 증시는 폭락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 조지 소로스가 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이 엔화 가치 하락을 예상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엔화를 대량으로 팔아넘겨서 넉 달 만에 약 12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를 넉 달 만에 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로스가 나타나는 시점에는 늘 그 나라에 금융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92년에는 영국, 97년에는 태국 모두 소로스가 이 큰 돈을 번 뒤에 그 나라들은 금융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아베노믹스 이것을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이 아베노믹스가 아베 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불리더니 이제는 아베 갯돈이 올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 2년 후에는 일본 경제의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붕괴는 곧 세계 경제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제는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입니다. 이런 일본의 금융위기는 2008년 미국발 서프라임 금융위기와 맞먹는 그런 파급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제 이 아베노믹스가 아베 갯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현재 국가 파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돈을 찍어서 성공한 사례는 역사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일본과 전 세계에 금융 혼란을 가져오려는 계획이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유럽은 실업률 수준이 이미 1930년 미 대공황 당시를 넘어섰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50% 이상이 유럽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유럽에서 이 경제 위기로 자살한다는 사람들의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개인의 자살보다도 더 큰 문제는 유럽 대륙 전체를 경제적 자살로 이끄는 유럽 지도자들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리 처이고 저리 처이는 게 한국 경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경제 위기가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에 얼마나 저축해 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예금을 국가가 모두 환수해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니면 저축해 놓은 돈들이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 돈으로서 아무런 가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세계 경제의 형편입니다. 마치 짜고 한 것처럼 전 세계가 동반 자살을 위한 경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바로 계시록 13장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촉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현대 진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지켰어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시대에서의 그때 당시의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러나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과일을 드려서 그렇게 자기가 농사지은 수확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열납받지 못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의 현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성소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드리는 것이었고요. 그 외 다른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열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현대 진리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전부이며 이 시대에 전해야 할 현대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관심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재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재림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재림의 날을 촉진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마치시겠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인자가 무엇처럼 와요? 도적같이 온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장 50절 51절.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생각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이에요? 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서 온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런 자들은 외식하는 자의 벌에 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말은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외식입니다. 전혀 예수께서 오실 것처럼 믿고 살지 않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 처음에는 도적같이 온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재림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이 어떻게 도적같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도적같이 오니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25장에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도적같이 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네요. 미련한 처녀들이 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했지만 그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등잔은요? 등잔은 성경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 속에서 불타오르면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품의 변화, 그 성령의 역사는 남에게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남에게 빌려줍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의 경험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없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성령께서 진리 속에서 불타올라서 나를 비추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변화시키셨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죄를 버리게 하신 그런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름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체험은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이 닫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언을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자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닙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각 개인에게 각 교회에 각 나라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은 더 이상 구원의 호소가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은혜의 시기의 끝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병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는데도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호소도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할 때, 더 이상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표현하셨고,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이 나면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마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도대체 일요일 법령이 뭔가 그렇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7지앙이 내립니다.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환란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휴거에 대해서 다뤘던 그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엇이죠? 신랑이 온다. 그러면 졸던 처녀들이 다 깹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정을 하죠.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 예언은 마지막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표상입니다. 신랑이 온다. 그게 뭘까요?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권을 경비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교회 가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는 그러한 법령. 지금은 그런 법이 상상이 안 가죠. 그런 법이 실제로 생긴다면 사람들이 다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깨긴 깨는데 어떤 사람은 기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때 기름을 사러 갈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오늘날 이 교회에 각 쏟아지는 각종 은사, 치유, 방언, 그런 환상, 그런 거짓 성령 집회에 가서 성령의 경험을 얻어보려고, 거기서 기름을 얻어보려고 거기서 사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문이 닫힌지라. 날 모르십니까, 주님? 미안하지만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고 한 번도 주 앞에 온전히 굴복해 본 적이 없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바로 인자가 도적같이 오니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마치기 전에 기독교의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을 먼저 받은 자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집 안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천사들이 사륙하는 기계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그리고 그 안에 늙은 자들부터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그 안에는 늙은 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여러분, 세상보다도 믿는 사람들의 은혜의 시간이 먼저 마칩니다. 세상 전체의 은혜의 시기의 끝은 언제 끝납니까? 칠지양이 내릴 때, 그때 이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칠지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 그런 그 핍박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호소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자비가 끝났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모든 운명이 끝나는 때입니다. 칠지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 아, 모든 인류의 이 지구 역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구 전체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은혜의 시간은 언제 끝나는가? 오늘일 수 있고 어쩌면 어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은혜의 시기가 끝났을까? 아닙니다. 언제든 은혜의 시기가 맞춰질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채 무뎌졌습니까? 미비하게나마 성령의 호소를 느끼면서도 자꾸 외면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인자가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조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내쫓은 그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은혜의 시간에 벌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온다! 마지막 외침 소리가 들리면 자다가 다 깨어납니다. 일요일 법령이 나면 다 깨는데 깨긴 깨는데 깨어나서 보니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슬픈 얘기입니다. 기름이 없는 채 발견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성령이 없다는 것,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 품성이 나의 성품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세상 경제가 망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의 끝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있다는 징조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요즘 사탄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 아십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계시록 16장엔 무슨 장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설명하는 장이죠.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2절부터 14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귀신의 영을 일으키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들은 다 그만두고 한국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잘 아시겠지만 나주의 그 성모 발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캐톨릭 역사상 가장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면 10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피눈물을 흘리는 성모상, 예, 미장원을 경영하고 있는 이 평범한 주부가 이 가지고 있던 그 성모상에서 꽤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진땀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상이 눈물을 흘리고 또 신비한 빛이 그 주변을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성모상에서는 이 장미향의 기름이 이제 흘러나는데 700일간이나 흘러나르고 그리고 또 현재 다시 또 그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화채설 여러분 잘 아시죠? 미사 때 그 떡이 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데 벌써 지금까지 12번이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미사 중에서 미사의 떡을 먹으면 그 떡에서 실핏줄들이 생기면서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하고 입안에 피가 가득 고이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에 직접 초청되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집전하는 미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캐톨릭의 이 지도자급 신부들이 나주를 방문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뭐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뭐 그런 일들이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곳에서는 여전히 순례객들과 참배객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여기 보면 이 뭐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데 한번 이제 세상 죄악이 너무 많아서 때가 가까운다. 오류가 세상에 번져 암흑으로 덮쳐지는 이 시대에 신성한 진리를 담은 성서를 가까이 하여 복음적인 생활을 하며 이 급해진 이 시대에 세계 각처에서 발현으로 눈물로 호소하시는 내 어머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여라. 내 어머니 마리아의 승리의 때가 온다. 어서 회개하여 마리아의 구원 방주에 타도록 하여라. 물론 이 뒤쪽으로 갈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너무 많다. 때가 가깝다. 이 세상은 오류로 지금 덮쳐져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복음적인 생활을 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스티그마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들이죠. 이 부활절 전에 이제 그 순환주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것.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나라에서 이 스티마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이제 그런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십자가에 가는 뭐 그 길에 무슨 이제 뭐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뿌려지는데 뭐 그 보혈이 이렇게 응고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 그리고 또 순례객들의 옷이나 몸에 이렇게 피가 이렇게 성혈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뿌려지는 일들. 그리고 또 십자가의 동상에 이 예수님이 동상에 그 못 박힌 손과 발에 피가 쏟아지고 이 동상에서 맥박과 체온을 경험한다는 뭐 이런. 여러분이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얘기하자면 진짜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뭐 태양이 빙빙 돌고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온 세상을 이적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사탄은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니인 잘 아시죠? 굳이 여기서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베니인이 이렇게 한 번 손짓하면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병자들이 뭐 치유함을 낳는다 그러고 다 거짓 성령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시간이 곧 끝난다는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서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만을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역사할 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데 벌거벗은 상태로 발견되지 않도록 예복을 준비하라. 여러분 예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의 옷, 개인의 품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의 이 말 중에 득시자창 실시자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시기를 놓치는 사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기는 곧 기회입니다. 이 시기를 붙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지금 이 시기는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는 자다가 깨어나라고 베풀어준 은혜의 시간입니다. 자다가 깨어날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로마의 이 초대교회가 깨어있지 않고 아마 안일과 나태로움에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 이 빛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깨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잠들어 버렸어요. 종말적인 긴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은 이 시기를 아시지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십니까? 자다가 깨어나셨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밝은 진리의 빛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깨어나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났으면, 일어났으면 뭐하라고요? 여러분 눈을 비비고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잠에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어서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시기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상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사랑, 돈, 결혼, 성공, 권력과 영광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신뢰하고 그 우상을 사랑하며 순종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잠을 깨어야 할 영적 각성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지금 이 시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지나가 버리면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늘에 들어갈 성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지 않아요. 자기의 우상,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간질, 분열시키는 것, 교만, 욕심, 뭐 많이 있겠죠. 우리가 벗지 않으니까 옷을 입혀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사야 합니다. 무엇을 주고 그 옷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치 않는 마음을 드리고 그 옷을 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아까워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겠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의 옷을 사야 합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옷을 사야 합니다. 여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렇게 거만하게 자랑한다. 우리는 향락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빠져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이 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바로 그때에 징조는 성취되고 있는 중이다. 그들이 평화와 안전을 부르짖을 때에 홀연히 멸망이 이른다. 진리를 경멸하고 거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해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탄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은혜의 시간이 끝날 것을 압니다. 그때까지만 혼동시키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법령이 오면 그때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요일 법령의 절대적인 증거가 보이면 그때 전적으로 굴복하고 회개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올 때까지 사람들을 계속 기만하고 속이고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현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엄숙한 일이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 더욱 엄숙한 일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고 단언하는 바이다. 우리 생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은 무엇이나 영원히 남게 된다. 죽음은 육체를 분해시키지만 품성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품성을 영원히 변화되지 못하도록 고정시킬 뿐이다. 나는 다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곧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를 호소하는 바이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꿈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물론 제가 어떤 꿈을 뭐 꿈과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 꿈이 참 저에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마침 제가 이제 은혜의 시기의 끝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인지 이제 그런 꿈을 꾸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어갈 자와 심판에 처해질 자를 한 명씩 부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김민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람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기대와 공포가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아, 나의 이름이 불려서 내가 영생에 들어갈까? 또는 나의 이름이 불려서 내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까? 사람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너무 두려워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긴장이 이 모인 무리 가운데 아주 가득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정말 그때서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회개하면서 애써보지만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침묵만이 온 회중에 가득할 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고 이제 점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제가 이제 아직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아서 봤어요. 보니까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 저희 아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그 사람들이 보여요. 순간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연장하겠다. 영생을 위하여 준비하라. 갑자기 심판이 보류된 것입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주 깊은 안도의 숨과 함께 그 운명이 결정되는 그 자리에서 무거운 침묵으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어떠한 사람도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시간이 연장됐다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렇게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이 이렇게 엄숙한 일인지 저는 전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아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늦추고 계신다 그렇게 늘상 말해왔죠. 그래서 나를 위해 은혜의 시간이 지금 연장되고 있다 그렇게 평범하게 이야기해왔는데 죽음 앞에 서 있다가 은혜의 시간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은 실로 엄숙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란 말은 실로 엄숙한 말입니다. 어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종말적인 긴장을 가지고 사십시오. 매일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산다면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은혜의 시간의 끝은 도적같이 옵니다. 그것은 재림을 말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시간이 마칩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겠지 할 때 갑자기 내 운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밭 갈고 시집 가고 장 가고 있을 때 운명이 하늘에서 끝난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자가 갑자기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날 밤에 용서의 평안을 안고 잠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히브리서에 너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편가르기가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합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기에 참 힘듭니까? 내일은 빌리는 날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즉시 순간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를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